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된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짚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누가 많은 수익을 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달란트 비유의 특성상 주어지는 내용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본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많은 수익을 내어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받은 만큼 이익을 낸 종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주인의 물음이 나왔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종들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능력을 비교하려고 한다면 모든 종들에게 같은 달란트를 주어야 하고 또 이 종들에게 주는 주인의 칭찬이 달라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능력이 있구나, 잘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반응을 보면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했느냐, 잘했느냐, 책임 있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 주인이 맡긴 일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종은 주인에게 참된 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무익한 종은 이 주인이 타국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서 내가 굳이 열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타국에 나가 있든 집에 있든 아니면 내일 돌아오든 아니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일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은 칭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해 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고 또 주인이 배설하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드러내 보이는 반응은 사실은 의외입니다. 종의 신분이고 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느 정도 이상은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 주인이 맡겨두었던 한 달란트를 꺼내놓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처음 당신이 내게 맡긴 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당신의 것을 가져왔으니 이제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또 주인이 배설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마침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시대에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뜻에 따라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충성할 것을 요구받는 것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자들처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만큼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것만큼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굴었는데 그런 이익이 생겨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요구와 뜻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애써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하고 힘에 겹도록 수고해야 하고 죽을 만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착각하여서 그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또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라고 해서 어떤 대우를 받거나 영광을 취하는 길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은 반대와 핍박과 오해와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받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라 하시니 그 길을 가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쫓는다 해서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들었던 그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디모데와 또 누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함께 동역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마가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초기에는 바울을 잘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세속적 이익을 쫓아서 돌아간 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주인 대신 예수님의 큰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이 귀한 책임을 맡겨주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결국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종인 나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요구를 알아야 그 주인이 원하는 바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같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이 주어졌는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세상 앞에 드러나 보이도록 그 일을 감당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목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미국의 미식 축구선수인 마이클 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클은 약물 중독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어서 어린 시절에 위탁 가정에 맡겨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맡겨진 가정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도꾸러기 취급을 당하게 되자 위탁 가정을 뛰쳐나오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불우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때에 이 덩치 큰 흑인 소년을 백인 상류층 가정인 리엔과 그의 가족들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리엔은 추운 겨울날 밤 잘 곳이 없어 헤매이는 이 마이클을 집으로 데려와 재우게 됩니다. 이들은 불쌍한 흑인 아이 하나 데려다가 하룻밤 재워주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어?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진심을 다해서 이 마이클 한 소년을 대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한 방을 내어주고 또 가정교사를 붙여서 모자란 학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재능을 보이는 미식축구선수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런 리엔의 행동을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라고 한다면 직접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얼마 기부하는 것으로 끝내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흑인에 대한 백인이 갖는 일종의 양심 고백같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딸 걱정은 안 되냐? 라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리에는 다른 거추장스러운 설명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말을 하고 그 모임에서 나가게 되죠. 영화에서 리엔과 그 가족들은 크리스찬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성경 말씀이 계속 나오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식사하면서 식사기도 하는 장면은 한번 나오기는 합니다. 이 리엔과 가족들은 정말 자신들의 그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을 돕게 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리엔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또 그의 딸과 아들이 이 가족 모두가 정말 순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돕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쇼핑을 하고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온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이클은 조금씩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영화의 끝은 마이클이 미식 축구선수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리엔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스토리라고 한다면 내가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식일 텐데 오히려 리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리엔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 자비, 긍휼, 오래 기다림, 이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뜻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 책임들을 즐거이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두신 조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 속에서 맡겨진 일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 둔다는 귀한 고백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야구 시합을 보면 원래 타석에 서야 하는 선수 대신 다른 선수로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대타자, 그리고 영어로는 핀치 히터라고 합니다. 대타자 임무를 맡은 선수는 사실은 감독이 언제 호출할지 모르는 자리에 있는 선수입니다. 시합 내내 기다려도 부름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아무리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감독이 찾지 않으면 그 시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감독이 부르면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 이 대타자 선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부처가 될 만한 때에 바로 감독이 이 대타자 선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름받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대타자 선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시합이 시작되면 그 시합이 끝날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부를지, 아니 부름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합이 시작되면 그 시합을 구경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감독이 불렀을 때 나가서 자기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대단히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하기 귀찮아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하면 손해볼까 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과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서 막막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요, 담대함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임, 소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게을러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시간이 있었고 너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고 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날을 준비하라는 명령,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날에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피난처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기회 속에서 해나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손길,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안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소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게을러질 질 수 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밀어냅니다. 무익한 종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세월을 낭비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거짓과 악의와 저주에 찬 손가락질보다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뜻이 우리의 생애 속에 담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발맞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생애로서 감사가 넘치는 제자의 삶, 찬송이 넘치는 신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 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 그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실제적으로 듣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일을 위하여 애쓰며 그리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결심과 다짐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증언해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그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 주님이 종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이 귀한 복이요 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이 하나님이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